우리 하나님 말씀 욥기서 보겠습니다. 욥기 42장 1절에서 6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802페이지 욥기 42장 1절에서 6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주께서는 무소불능하시오며 무슨 경영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우는 자가 누구니이까 내가 스스로 깨달을 수 없는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 없고 헤아리기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여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옵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화나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아멘. 우리가 욥기를 보면서 드는 생각이 하나님이 좀 낯설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는 또 우리가 생각했던 그런 하나님이라기보다는 우리가 잘 알지 못했고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욥기에서 만나게 됩니다. 왜 그런가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지 됩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낯선가? 그것은 아마 우리가 생각하고 있었던 그 하나님이 우리가 그 하나님은 이러하신 분이다라고 생각했던 그 하나님이 실제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이 아닐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걸 성경에서는 다른 말로 우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원하는 하나님 상을 만들어 놓고 그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는 거죠. 그 하나님을 우리는 참 하나님이다라고 생각하고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다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실제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올바로 듣게 될 때 내가 생각했던 그 하나님이 아니었구나라는 그런 것들을 경험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아마 욥기가 그런 의미에서 보면 굉장히 어려운 성경이면서 또한 신앙의 깊은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는 성경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욥기의 시작 자체가 그런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도 하나님이 인정하실 만한 그런 신앙의 욥이었거든요. 사실 우리가 바라고 있는 어떤 신앙인의 모습, 그게 욥기 오히려 1장에 나와 있는 욥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그런 욥처럼 우리 자신이 되고 싶어 하는, 그것이 우리 신앙의 어떤 본보기인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고 신앙생활을 하지요. 그런데 그 모든 모습들을 나중에 욥이 어떻게 고백하냐면 내가 하나님을 귀로만 들었다가 이제 하나님을 내가 눈으로 뵙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욥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 우리가 신앙의 핵심이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많은 것들이 어찌 보면 귀로 들은 정도의 수준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욥이 모든 이 고난들을 겪고 나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난 이후에 욥의 고백이 내가 이제 하나님을 눈으로 뵙습니다 라는 그 고백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생각해 보면 우리가 정말 올바로 하나님을 알고 있는가라는 것을 분명히 생각해야지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욥기에서 반드시 잊지 않고 기억해야지 되는 것은 무엇인가 하는 것이냐면 우리의 신앙의 중심이 과연 누구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지 됩니다. 우린 습관적으로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말로는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실제 삶 가운데서는 여전히 내가 주인이 되어서 생활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삶을 이야기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고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서 주관하십니다라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내가 중심이 되어 있는 신앙은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들을 행하시고 하나님이 주권자이심을 이야기하면서 그 모든 일의 결과가 하나님께로 향하지 못하고 내 자신에게 향하게 되는 것, 이게 우리가 많이 오해하는 신앙에 대한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이야기하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심을 이야기하면서도 그렇게 일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우리는 많은 경우에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하나님을 우리는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지요. 그건 우리가 입으로는 하나님의 주권을 이야기하면서도 여전히 내가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고 있는 신앙의 모습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거기에 많이 속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 같으면서도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나를 위한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생각하는 것, 이게 우리가 많이 속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게 사탄이 사실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부분이거든요. 사탄이 하나님께 와서 그 욥의 선함을 이야기하시는 하나님 앞에 사탄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욥이 까닭 없이 하나님을 섬기겠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유가 있다라는 거죠. 열심히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그 욥이 분명히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사탄이 이야기하는 그 말의 의미는 무엇인가냐면 신앙생활을 하는 중심에 욥이라는 인간이 있다라는 이야기거든요. 사탄의 이야기는 그겁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뭔가 유익하기 때문에 어떤 일을 한다라는 게 사탄의 논지이거든요. 그러니까 사탄은 어떻게 바라보는 겁니까? 신앙생활을 바라보게 될 때 그 주체를 사람을 중심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사탄의 논지라는 겁니다. 까닭 없이라는 것은 그런 광범위한 의미를 같이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욥을 그 고난에 빠지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욥을 믿으신 겁니다. 욥의 신앙을 하나님께서 믿으신 거죠. 너 말이 틀렸다, 사탄 너가 틀렸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욥을 인정하시고 욥을 믿으셨구나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욥의 신앙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셨기 때문에 사탄이 원하는 대로 다 내버려 두더라도 욥은 절대로 신앙을 버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생각하셨기 때문에 그 고난을 허락하셨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생각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렇다면 하나님이 사탄에게 진 거죠. 욥이 1장 2장에서는 주시니도 하나님이시오, 갖고 가시는 다시 그거 빼앗아 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욥의 모습이지만 3장부터 보게 되면 자기의 태어난 날을 한탄하거든요. 하나님을 원망하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오히려 하나님께서 사탄과의 내기에서 진 것처럼 그렇게 보여지게 돼요. 그 이후의 내용들을 보면 욥이 끊임없이 하나님께 질문하잖아요. 왜 내가 이런 고난 받아야지 됩니까? 욥이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이 전체적인 것을 이해하게 되면 욥기가 올바로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욥을 마음껏 너 원하는 대로 해보아라 라고 허락하신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그 욥의 신앙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이 있으셨던 거예요. 그 자신이 있으셨다는 얘기는 어떤 거냐면 욥을 하나님이 믿었다라는 것이 아니고 욥에게 믿음을 주시고 욥의 삶을 이끌어 가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자신을 믿으신 거예요. 하나님 자신이 욥을 어떤 모습으로 끌고 갈 것인가를 알고 계셨고 욥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는 것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욥을 믿으신 겁니다. 그게 우리가 보기에는 욥을 믿었다라는 그런 모습으로 보이지만 사실은 그것은 하나님께서 당신 자신을 믿으신 거죠. 우린 그걸 봐야지 됩니다. 욥기서를 통해서. 그래서 이 모든 일들을 주관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지 되는 거예요. 심지어 악조차도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지 되는 거죠. 그래서 40장 후반부터 이렇게 보면은 하마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우리 그 번역에는 하마라고 되어 있지만 이게 헤메모스라고 그렇게 베헤모스라고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큰 짐승이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런데 이 짐승의 모습을 악한 자로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41장에서 보면 악어를 이야기합니다. 이게 리워야단이라고 해서 이것도 물속에 있는 아주 괴물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악한 짐승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인간이 어떻게 할 수 있느냐라고 이야기하면서 사실은 이 모든 것들조차도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욥에게 이야기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낯선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올바로 알지 못하고 이 욥기서를 보게 되면 우리의 상식에서 이 욥기서를 보게 되면 힘들고 어려운 거죠. 욥기서는요, 욥의 고난을 통해서 욥을 지금보다 더 나은 신앙의 사람을 만들기 위한 것도 사실은 아닌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일하시는 그 과정 속에 욥이 하나님을 귀로만 듣다가 이제 눈으로 보는 그 욥으로 바뀌어지지만 이것 자체가 하나님의 일하심의 목적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자꾸 그리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모습에서 지금보다 더 나은 내가 되어서 이제 하나님 앞에 정말 복을 받는 자가 되어야지 되겠다라는 것이 우리들의 생각인데 사실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목적하시는 바를 하나님께서 이루어내시고 그 이루어내는 과정 속에서 욥의 변화된 모습들, 욥에게 어떤 유익이 더해지게 된 거죠. 그래서 욥기서의 마지막은 어떤 게 마지막이라고 그랬어요? 욥이 갑절로의 복을 받은 겁니까? 아니면 욥도 죽었더라예요. 욥이 죽었다라는 게 욥기서의 결론이거든요. 어떠한 위치에 있는 자든지 그는 결국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다라는 것이 욥기서가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무엇이 드러나야지 되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고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하신 바를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루어내신다라는 거기에 우리의 시선이 가 있어야지 됩니다. 그게 우리 날마다의 신앙생활 모습이 되어야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집중하고 내 스스로를 바라보고 나의 어떤 나아짐, 나의 유익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한다면 사실 그게 우리가 우상을 섬기며 신앙생활을 하는 거거든요. 우린 거기서 벗어나야지 됩니다. 거기서 벗어나게 될 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이제 우리가 올바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1장, 2장에 나와 있는 그런 욥의 모습은 귀로만 들었던 신앙의 모습인 거예요. 욥의 신앙에 있어서. 그런데 그 모든 고난의 과정들을 겪고 이제 하나님께서 욥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난 이후에 그리고 나서 욥이 깨닫게 된 것, 사실 그것도 하나님께서 욥을 깨우쳐 주신 거죠.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욥을 깨우쳐 주신 겁니다. 그래서 그 친구들과 욥의 이야기들이 다 마무리되고 38장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하시는 첫 마디가 뭐예요? 무지한 말로 이치를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이게 하나님의 첫 번째 말씀이거든요. 욥이나 욥의 친구들이나 다 어떤 자라는 이야기예요? 무지한 자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라는 얘기예요.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이다라는 그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무지한 말로 이치를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너희들이 바로 그 모습이다. 욥, 너가 바로 그러한 모습이다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욥에게 물어보시죠. 너가 아느냐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고 계시는 그 이치들을 너가 아느냐라고 하나님께서 물어보시는 겁니다. 욥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욥은 끊임없이 하나님께 뭘 질문했어요? 하나님, 내가 왜 고난 받아야 되지요? 내가 고난 받는 이유가 뭡니까? 라고 욥은 끊임없이 질문했던 거예요. 그 질문을 했던 이유가 뭡니까? 자기 스스로 생각하기에는 고난 받을 이유가 자기에게 없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요. 왜 그랬죠? 하나님이 인정하신 모습이었잖아요. 순전하고 악에서 떠난 자라는 그 인정을 받을 만큼 열심히 욥은 자기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 모습 속에서 자기가 고난을 받는 것을 생각할 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내가 뭔가 잘못한 게 있고 죄가 있다라고 생각했으면 그 죄로 말미암아 내가 고난받는 것이다 라고 욥이 수긍했을 겁니다. 그런데 욥이 수긍을 못하잖아요. 왜 하나님 나에게 이 고난이 와야지 되는 것입니까? 라고 끊임없이 질문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욥 스스로가 생각하기에도 이해가 안 됐던 거예요. 내가 죄를 지은 것도 없는데 내가 이렇게 열심히 나의 모든 것을 바쳐서 나의 물질과 나의 모든 정성을 바쳐서 하나님을 섬겼는데 왜 나에게 고난이 오는가라는 것, 이게 도무지 납득이 안 됐던 거죠. 우린 거기서 욥의 신앙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가를 발견해야지 되는 거예요. 그 중심이 바로 자기 자신에게 있는 겁니다. 나를 기준으로 모든 걸 판단하는 거죠. 나는 이러한 자인데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일하십니까? 라는 거예요. 우리 자신의 신앙생활에서도 그걸 볼 수 있어야지 됩니다. 그걸 보지 못하면 우리는 여전히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내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저 답답한 것으로 끝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고백하게 되면 내가 어떤 모습으로 처하더라도 이게 중요한 게 아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더 깊이 있게 말씀드리면 내가 잘해서 복받아야 될 존재가 아니라 나는 고난을 받고 나는 저주를 받아 마땅한 존재이구나라는 것을 아는 모습까지 가셔야지 되는 거예요.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이제 올바로 알게 되는 거거든요. 욥기서는 그걸 이야기해 줍니다. 내 중심의 신앙에서 하나님 중심의 신앙으로 바뀌어지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욥이 끊임없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질문했을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욥이 질문했던 거기엔 대답 한마디도 안 하시는 거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먼저 욥의 무지함을 일깨우는 거죠. 네가 아느냐라고 물어보시는 겁니다. 이 천지를 창조할 때 너가 어떻게 그것이 창조되었는지 아느냐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너가 아느냐라는 겁니다. 우리는 여러분 자기 중심의 인간은 어떤 인간이죠? 하나님이 비를 내리셔도요, 적절한 나에게 유익한 때 비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욥기서에 나타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사람이 없는 광야에 비를 내리시는 하나님이시거든요. 욥은 그거 이해 못한 겁니다. 우리도 이해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왜 저렇게 일하시지? 우리가 이해 못하는 겁니다. 누가 주인이 되어 있을 때? 내가 주인이 되어 있을 때 그런 거예요. 그렇지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주 그 관점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면 하나님은 그 광야에도 비를 내리셔야지 되는 거예요. 왜 그렇죠? 그것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세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나만을 생각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이해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들에 있는 짐승들을 보면 그걸 어떻게 내가 유용하게 쓸 수 있을까를 생각하는 게 우리 인간이다라고 욥기에서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게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거기서 우리가 벗어나질 못하는 거예요. 그런 우리의 무지와 무능을 하나님께서 일깨우시는 겁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는 자들이고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심지어 우리가 어떠한 자들인가라는 것을 이야기하시는 걸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욥기 40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위엄과 존귀로 스스로 꾸미며 영광과 화미를 스스로 입을지니라. 너의 넘치는 노를 쏟아서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 낱낱이 낮추되 곧 모든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 낮추며 악인을 그 처소에서 밟아서 그들을 함께 진토에 묻고 그 얼굴을 싸서 어둑한 곳에 둘지니라. 그리하면 내 오른손이 너를 구원할 수 있다고 내가 인정하리라. 하나님께서 욥에게 이야기하시는 거죠. 너 스스로 한번 위엄과 존귀로 꾸며보고 영광과 화미로 너 스스로 한번 입어봐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너 안에 있는 이 감정들 다 쏟아내고 나서 너가 정말 그 감정들을 조절할 수 있는 존재인지, 만약에 너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존재면 너가 너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다라고 내가 인정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우리는 우리 안에 끌어나오는 분노조차도 조절할 수 없는 그런 존재다라는 겁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욥에게 나타나셔서 이 모습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자기 자신이 뭔가 한 것이 있다라고 생각하면 하나님 앞에 그거 가지고 나가지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포도원을 천국으로 비유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그 포도원 일꾼들을 구하죠. 그래서 아침 일찍 포도원 일하는 사람들을 불러 모읍니다. 중간에도 일하는 사람을 불러 모으고요. 마지막에 일이 끝나기 1시간 전에 또 사람을 불러서 일을 시킵니다. 그리고 나서 품삯을 주는데 어떻게 줘요? 제일 마지막에 왔던 사람부터 품삯을 줍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에 왔던 사람에게 품삯을 얼마를 주냐면 하루치 품삯을 줘요.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와서 일찍 와서 일했던 사람이 뭐라고 생각하죠? 나는 저 사람보다 많이 일했으니까 하루치보다 더 받겠구나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하루치 품삯을 주세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어떻게 해요? 원망하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거예요. 마태복음 20장 1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일하시는데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시고 하나님의 스스로 하나님께서 뜻하시고 정하시고 그 일을 하시는데 너가 나를, 이런 나를 스스로 악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느냐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왜 처음에 왔던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대들게 되는 거죠? 자기 자신이 뭔가 한 게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부르시지 않으셨으면 그날도 일도 못하고 그냥 공치고 돌아갈 수밖에 없었던 그 존재인데 그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은혜가 그 사람에겐 가리워졌던 거죠? 내가 뭔 게 한 게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저 사람하고 비교해서 내가 뭔 게 한 게 있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저 사람은 와서 한 시간밖에 일 안 했는데 나는 하루 종일 수고하고 애썼는데 저 사람보다 내가 한 게 있지라는 그 생각을 가졌던 거예요. 그 생각이 무엇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 자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얘기하세요? 내가 심판을 피하겠느냐라고 물어보십니다. 악하다는 이야기예요. 이렇게 일하는 하나님을 악하다라고 이야기하는 너가 바로 심판받아야 되는 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천국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들만 가는 곳이고요. 지옥은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자들만 가는 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분명히 알지 못하면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자꾸 놓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우리를 자꾸 죄 가운데 몰아넣으시기도 하고 우리 안에 죄된 모습들을 자꾸 들추어내시는가?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진정 은혜로 우리에게 다가오지 못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깨닫지를 못하는 겁니다. 내가 무언가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대접하시는 것이겠지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욥에게 말씀하실 때 욥기 40장 8절에 보면 그 얘기 나옵니다. 욥에게 쭉 이야기하셨을 때 욥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4절에 보면 나는 미쳐 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내가 더 아무 할 말 없습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욥에게 말씀하시면서 8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내 심판을 피하려느냐 스스로 의롭다 하려 하여 나를 불의하다 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욥의 이 모습이 바로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이었냐 바로 자기 스스로를 의롭다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불의하다라고 이야기하는 모습이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욥에게 말씀하신 거죠.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비유로 들었던 바로 그 포도원에서의 일꾼들의 모습이었다라는 겁니다. 내가 뭔가 한 게 있기 때문에 그것을 말미암아 내 자신의 것들을 내가 인정받아야지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그 모습인 거예요. 알게 모르게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는 내 자신이 한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는 거죠. 그게 악한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된 우리의 삶이면서도 사실 그걸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욥이 어떻게 해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올바로 알게 되죠? 바로 까닭 모를 자기로선 도저히 이유를 알 수 없는 그런 고난을 통해서 그 고난을 겪고 나니까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이구나라는 것을 욥이 알게 된 거죠. 여러분 우리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이야기하시는 것 쭉 나오죠. 여러분들 그 산상수훈 내용들을 쭉 들으시고 보시면서 무슨 생각을 하세요? 내가 이 말씀대로 살아야지 되겠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시죠? 그런데 그 말씀의 결론이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지 돼요.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다 말씀하시고 나서 이제 산에서 내려오십니다. 그 산에서 내려오실 때 제일 처음 만난 사람이 누구예요? 문둥병자 만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 산상수훈을 다 듣게 되면 우리 자신이 깨달아야지 될 게 분명히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내가 문둥병자구나라는 걸 여러분들이 깨달으셔야지 되는 거예요. 그 말씀 들으면서 주님 내가 이 말씀 다 지켜 행하겠습니다. 이 말씀대로 내가 살겠습니다. 이걸 우리가 결심하고 결단하는 것이 아니고 나는 하나님 앞에 문둥병자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고요. 내가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오히려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모습입니다. 내 자신이 바로 저주의 존재입니다라는 것을 그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면 산에서의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면 우리가 깨달아야지 되는 것이 바로 그거라는 이야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셔서 시내 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 말씀을 주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어요? 그 말씀 다 지켜 행하겠습니다라고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 이야기했던 이스라엘이 결국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요? 우상 섬기는 모습으로 드러나잖아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본질이다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지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 모습이다라는 걸 우리가 먼저 깨달아야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올바로 알게 될 때 나는 티끌 같은 존재입니다. 이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욥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욥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5절에서 내가 주께 귀로 듣기만 하였사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마 욥은 고난을 겪으면서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서 버리셨다라고 그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사실 그렇게 생각했던 그 모습이 자기가 중심이 되어서 생각했던 그 모든 것들이 바로 귀로 듣기만 한 그런 수준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욥이 2절, 3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주께서는 무소 불능하시오며 무슨 경영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우는 자가 누구네이까? 내가 스스로 깨달을 수 없는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 없고 헤아리기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이제 욥이 분명히 알게 되고 자기 자신이 바로 무지한 말로 하나님을 가리우는 자였다라는 것을 욥이 하나님 앞에 지금 고백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깨달을 수 없는 일을 말하였고 알 수 없고 헤아리기 어려운 일을 내가 말했었습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러했던 자기 자신의 모습을 귀로 듣기만 했던 하나님에 대해서 귀로 듣기만 했던 저였습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이제 욥이 내가 이제 하나님을 눈으로 뵙습니다라고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욥의 그 고난의 과정들을 통해서 자기가 많은 것들을 잃어버렸죠. 자기가 가지고 있던 것들 모든 것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리고 나서 처음에는 그것이 원망이 되고 하나님께 도무지 납득하지 못하는 그런 하나님을 원망하는 이유가 됐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이제 뵙고 나니까 자기에게 주어진 그 모든 것들이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였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된 거죠. 자기가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주관하심이었다는 걸 욥이 알게 된 거예요. 그전까지는 욥이 내가 하나님 말씀 듣고 열심히 그 말씀 쫓아서 신앙생활 하는 것 이것을 자기 자신의 자랑으로 어찌 보면 감추어진 자기의 의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이제 분명히 알고 나니까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것을 알게 된 거죠. 자기의 자녀들이나 자기의 재산들이나 자기의 건강조차도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허락하심으로 말미암아 누릴 수 있게 된 것이었다라는 것을 욥이 알게 된 거죠. 여러분 우리가 요나서를 봅니다. 요나서 4장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 말씀 외치라고 하죠. 여러 가지 곡절을 겪고 나서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성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라는 것을 요나가 보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산 위로 올라가죠. 언덕 위에 올라가서 거기서 그늘 밑에 앉습니다. 그러니까 앉아서 쳐다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세요? 박넝쿨을 자라게 하시죠. 박넝쿨 자라게 하셔서 그 요나가 시원한 그늘에 있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다시 어떻게 하시냐면 요나가 막 좋아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벌레를 보내세요. 벌레를 보내셔가지고 그 박넝쿨을 다 갉아먹게 합니다. 그랬더니 요나가 어떻게 해요? 아주 뜨거운 햇볕 아래 그가 놓이게 되니까 그 하나님을 원망하죠. 왜 나한테 이렇게 하십니까? 라고 요나가 하나님께 원망합니다. 그게 우리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바로 우리 자신의 본질이라는 겁니다. 우리도 똑같이 요나처럼, 욥처럼 그렇게 반응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 그 모습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던 거죠. 그 모습을 우리가 알게 됐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욥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6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한하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합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티끌과 죄 가운데서 회개한다라는 이것은 내 자신이 티끌과 같은 존재입니다. 내가 죄와 같은 존재입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그 모습이거든요. 이건 정말 아주 깊은 슬픔 가운데 있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했던 하나의 그 표현의 모습입니다. 머리로 머리 위로 죄를 날리고 나는 정말 티끌과 같은 존재입니다. 라는 그 고백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티끌에 대한 이야기가 처음 나오는 것이 창세기입니다. 창세기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흙으로 지으셨다라고 이야기해요. 그 흙으로 지으셨다는 그 흙이 바로 티끌이라는 이야기거든요. 욥이 지금 여기에서 내가 티끌과 죄 가운데서 회개합니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티끌, 아파르,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2장 7절에, 창세기 2장 7절에서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 흙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흙으로 창조하신 그 인간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생영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해요. 생혼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인간의 본질은 뭐란 얘기예요? 흙이라는 이야기예요. 그 흙에 하나님의 생기가 더해짐으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면 거기에서 하나님의 모습이 빠져나가버리면 그 죽은 흙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거역하고 선악과를 따먹어버린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저주의 말씀으로 주신 게 있어요. 그게 뭐였죠?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라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세요. 근데 그것이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하신 저주의 말씀이지만 그게 한편으로는 인간에게 가장 축복의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타락한 인간에게 주신 말씀이 그거거든요. 너는 흙이니 이제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라는 이야기예요. 너가 흙임을 아는 그 위치가 되어야지 너가 이제 내 뜻대로의 사람이 될 것이다 라는 그 의미가 사실은 같이 들어가 있는 거죠. 단순히 너는 이제 원래 흙이었던 존재로 돌아가라 라는 그런 비천한 모습을 이야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흙인 존재임을 알게 될 때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아는 존재로 되어진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저주의 말씀은 저주이면서도 이름 축복의 말씀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는 참 흙입니다. 나는 참으로 먼지와 같은 존재입니다.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우리가 거하게 되는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욥이 회개할 때 내가 스스로 한탄하고 티끌과 죄 가운데서 회개합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먼지와 같은 존재입니다. 그런데 내가 주인이 되어서 모든 것들을 판단하고 모든 것들을 생각하고 나에게 무엇이 유익이 되는가, 나에게 무엇이 고난인가, 그것을 늘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제 하나님을 뵙고 나니까 내가 티끌이라는 것을 이제 알겠습니다라는 이 고백인 거예요. 그게 회개예요, 여러분. 뭘 하나 잘못하고 나서 하지 말아야지라고 결심하고 결단하는 게 회개가 아니라 나는 내 모습을 알고 나는 정말 무능하고 또한 무지한 그런 존재입니다. 나는 도무지 하나님 뜻을 알지도 못하고 혹여 하나님 뜻을 안다라고 해도 그 뜻대로 살 수도 없는 존재입니다. 이게 나는 흙입니다의 그 고백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요? 내가 이제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 뜻 알았기 때문에 내가 이제 그 뜻대로 살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한다고요. 그건 여전히 내가 흙임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욥에게 나타나셔서 욥이 얼마나 무지한 자인지를 알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욥이 얼마나 무능한 자인지까지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그걸 욥이 알게 됐을 때 이제 나는 티끌입니다라는 이 고백을 하나님 앞에 회개의 모습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이게 욥에게 참 축복의 모습인 거예요. 하나님이 이 욥을 이 모습으로 만들어 놓으시고 나서 욥의 친구들에게 욥이 옳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욥이 행한 게 뭔가 옳은 게 있어서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욥의 입에서 그 고백이 나오게 만드시고 그것이 옳은 모습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욥의 친구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해요? 욥에게 재물을 가지고 가서 욥으로 하여금 제사 드리게 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를 위해서 욥으로 하여금 제사 드리게 해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욥이 누구의 모습으로 인정받아지는 거예요? 까닭 없이 고난을 당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욥을 인정하신 거죠. 욥을 인정했다고 해서 욥을 높인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 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일을 어떻게 이루어 나가실 것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욥의 친구들은 어땠어요? 까닭 없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여전히 의롭다고 생각을 했었죠. 욥의 친구들이 욥에게 처음 나타날 때 그 모습들이 어떠했는지 여러분들 한번 찾아보세요. 어떻게 욥의 친구들이 욥에게 나타나냐면 욥의 고난의 모습을 보고 나서 그들이 죄를 머리로 날리면서 죄를 날리면서 옵니다. 욥의 그 모습이 고난의 모습이라는 걸 알고 참 그 죄를 날리는 그런 모습으로 그 고난의 모습을 표현하면서 오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알지 못했던 건 뭐예요? 자기 자신들도 여전히 티끌과 같은 존재라는 걸 그들은 알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욥에게 너가 잘못했기 때문에 너가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지만 너에게 뭔가 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주신 것이 아니냐라고 계속 이야기했던 거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들이 욥에게 가서 제사를 드려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욥의 모습을 통해서 욥이 인정한 그 모습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최종적으로 만들어 가실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그러한 욥에게 하나님께서 갑절의 것으로 다시 더해 주시죠. 그 갑절의 것이라는 건 뭐라고 그랬어요? 두 배로 받은 것이 아니라 이것이 진정한 복이다라는 겁니다. 어떤 거요? 내가 티끌과 같은 존재입니다. 내가 죄와 같은 존재입니다. 라고 회개하는 그 모습이 갑절의 복을 받은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올바로 아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갖고 계셨던 욥에 대한 믿음이셨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 당신을 믿으신 거죠. 어떻게 만드실 거를. 그 말로만 듣던 귀로만 듣던 욥을 눈으로 하나님을 뵈는 자의 욥으로 만들어 내시겠다라는 하나님 자신을 믿으셨던 하나님 자신의 믿음이셨던 거죠. 그걸 우리가 욥기서를 통해서 볼 수 있어야지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욥기서를 보면서 욥과 같은 인내를 우리가 배우고 우리가 끝까지 잘 참고 견뎌서 갑절의 복을 받자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 말의 중심엔 누가 있는 거예요? 여전히 내가 있는 겁니다. 그거 벗어버리라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는 오히려 그 모습으로 가려고 하고 있는 게 우리들 모습이라는 거예요. 왜 그런가? 복을 좋아하는 우리 인간의 본성 때문에 그래요. 바로 나를 위해 살고자 하는 그 마음이 여전히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바로 우리의 죄의 본성이거든요. 내가 하나님처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그 마음이고요. 타락해버리고 나서 하나님 없이 내 스스로 살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어버린 자기 자신의 힘으로 이제 살아야지 되는 존재가 되어버린 인간이 자기만을 위해서 사는 그 삶의 모습인 거예요. 하나님조차도 어떻게 이용하는 거예요? 나를 위한 하나님으로 만들어버리는 인간의 죄성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속지 말아야지 돼요. 누구에게? 내 자신에게 속지 말아야지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열심, 하나님에 대한 헌신, 교회에 대한 헌신 이 모든 것들이 어찌 보면 내 자신을 위한 모습일 수 있다는 걸 우리가 분명히 알게 될 때 나의 어떠한 헌신과 어떠한 고난과 나의 어떠한 삶의 모습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는 것을 고백하게 되는 그 모습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걸 알지 못하면 여전히 나는 내 중심의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가 그걸 아셔야지 돼요. 그래서 내 자신이 티끌임을 알게 될 때 그 모습 속에서 참된 하나님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103편에도 보면 그 이야기를 해요. 마지막으로 한번 이 말씀만 읽고 우리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03편 10절입니다. 10절에서 14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우리의 죄를 따라 처치하지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갚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동의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나니 이는 저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진토임을 기억하심이로다. 다윗의 시인데요. 모세를 통해서 또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알리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시지만 그 공의보다 하나님은 긍휼이 더 크신 분이다라고 다윗이 고백하는 시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악을 따라서 심판하지 않으신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크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라고 이야기해요. 또한 그 하나님은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긴 같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것,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은 우리의 체질을 아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진토임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기 때문이라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바로 먼지와 같은 존재임을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 가운데 거하는 것은 우리가 먼지와 같은 그런 죄와 같은 존재임을 고백할 때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아셔야지 됩니다. 이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하심 안에 있으면서도 그 하나님의 긍휼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우리로 하여금 고백하시게 하는 그 모습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일하심이고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믿음이에요. 이 하나님의 일하심 가운데 있음을 감사하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깨닫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잠시 묵상했습니다. 참으로 우리의 본질을 깨닫게 하시고 이러한 우리에게 베풀어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를 날마다 고백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아무것도 할 것 없고 할 수도 없는 저희들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붙잡아 주시며 하나님의 뜻을 저희들을 통해서 이루어 가심을 감사드립니다. 참으로 그 하나님 형상 이루어 감을 하나님의 손으로 이루어 가심을 저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참으로 그 하나님만 바라고 의지하는 저희들의 날마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하시고 이루시는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